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책임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신 것, 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서 그 백성을 잘 끌어 안아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구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뛰어놓은 이 우상 사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켰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살펴봐야 할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5장 3절에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한 가운데 언약의 내용들을 이행해 가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가볍지 않은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가볍지 않은 책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자신들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자신들을 새로 세워놓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또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연이은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보응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러나 그 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과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상황 또 그 안에서의 모세의 중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보응을 아주 큰 틀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펴봐야 할 근거로 가져야 할 안목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맺고 있는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안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안목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나 또 모세의 중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어야 할 보응의 문제들을 다 여기에서 봐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큰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완고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만한 모습들을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주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주체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없는 관계 위에서 이 언약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늦은 저녁 시간에 공원에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남자애 하나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 얼굴에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얘, 너 괜찮니? 무슨 일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래니까 신경 안 쓰고 지나가려는데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지 않고 집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가서 뭘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왜 나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면서 집사람한테는 다 얘기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의 말은 엄마 몰래 학원을 빼먹었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집에 나왔고 이제 쫓겨났으니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근심이 되어서 이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뭐 하다가 학원에 안 갔니? 친구랑 놀았어요. 아, 친구랑 노는 게 정말 재미있었나 보구나. 예. 그래도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가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집에 들어가라. 그때 이 아이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지금도 드라마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엄마가 나가라고 한 건 화가 났다는 뜻이야. 그런데 너가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엄마는 걱정을 하셔. 그러니 들어가서 다시는 엄마 몰래 학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면 엄마가 너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다독이고 들여보냈습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엄마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백성을 진멸할 텐데 날 내버려 두라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범죄한 이후에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이 백성의 지위를 바꿔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지금까지와의 모든 관계를 무효화하거나 또는 적대시하겠다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간 것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 여호와가 화를 내고 계시다,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 집에서 엄마 말을 잘 들을 때에는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미소를 머금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를 속이고 또 엄마한테 혼날 짓을 해서 쫓겨날 때에 이 엄마가 여전히 그 미소를 머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아들 나가 이러면 안 맞죠. 근데 해보니까 더 무섭긴 하겠네요. 예. 그런데 화가 나면 말이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아들 나가 이 정도만 하겠어요? 이놈 새끼 말 안 들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닌가?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들이 내가 엄마를 속여서 엄마한테 잘못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질 수 없고 본질적인 사랑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을 모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죠. 그러나 그 앞에 하신 말씀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주 손쉽게 예상하고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는 상관하지 마라, 이 백성이 내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너 상관하지 말고 옆에 비켜 있어라 라는 그런 식의 이해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해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봤습니다.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칼빈의 주석이 제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칼빈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모세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 모세의 동의가 없으면 내리지 않겠다는 그 뜻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였다, 내가 이들을 진멸할 텐데 이런 나를 내버려 두라, 나 막지 마, 내 앞에서 이들 뭐 중보하려고 하지 마, 나 내가 화난 대로 할 거야,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이 모세의 동의 없이는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 없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참혹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성품이고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리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데도 안으신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또 아무리 세워도 서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시행됩니다. 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결국엔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가고 있는 중에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된 그 내용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317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에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택함과 또 그 지위와 명예에 대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도덕윤리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가 많아서 강대한 민족이어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약하고 잘 못하는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좋은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에 대하여서 신기하고 또 신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고 또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는 존재라고 해서 우리를 무책임한 자리에 방임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과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를 다시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파기되었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로이 갱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언약에 다시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별개로 징계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32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 보응하겠다, 잘못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사 표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바뀌었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응을 징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할 것이 있지만 내버려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과 징계를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까지 끌어올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광야 40년의 세월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비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척박하고 거친 그 땅 안으로 쫓겨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황폐한 땅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분명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것을 그 후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결코 심판으로만 바라볼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는 귀한 자리요, 약속을 다시 받는 자리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감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 40년의 세월의 시간을 걸었지만 너희가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걸었던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서 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죄가 죄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그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요 우리의 생애가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 속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로 생각이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버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비탄한 비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 법정에서 갖는 효력, 이것은 바꿔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 앞에 정죄의 선언을 들이밀 수 있겠는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35절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뀌어질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쫓아 들어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얼굴을 돌려놓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버립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끝까지 도망갈지라도, 우리가 바다 끝까지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늘 끝과 그 바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그 고집을 꺾을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 와 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저희를 가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너희는 택함 받았다면 그걸로 다냐? 너희는 무조건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택함을 받고 무조건 용서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값싼 은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그 행복한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행복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보장하는 것보다, 그리고 보상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쫓아간 그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보다 다른 어떤 것을 보상하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이 귀한 고백,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범죄인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선택과 부르심 속에 우리들을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단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를 이 복된 지위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또 그 말씀 앞에 인도받고 있는 이 사실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이 하나님과 친밀히 친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 다짐하는 우리의 결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언약의 의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이 하나님 붙잡고 평생 살아나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